열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8장 환상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왕국이 고레스 대왕의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왕국이 그리스 제국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메데페르시아 제국은 다니엘 시대에 이미 바빌론 북방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딱 이때가 예레미야의 70년에 대한 그 70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그 고레스라는 인물의 예언을 이제 떠올리면서 다니엘도 분명히 머지않아 메대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할 것이다라고 아마 충분히 예측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명확한 연대라고 써 있는 건 성경에 뭐 고레스 왕 1년 그렇게 딱 기록이 된 있는 거고요. 그런 기록이 없는 경우에 중간중간에 이제 채워 넣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전 539년 바빌론이 멸망하는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보다도 그 외적인 부분들이니까 어떤 성경 지식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전 6세기 이 중근동의 패권을 둘러싸고 바빌론과 이제 메데페르시아가 전쟁이 발발을 해요. 근데 이 전쟁은 그 사이에 껴 있던 작은 엘람이라고 하는 왕국에서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엘람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엘람은 셈의 첫째 아들로 언급이 됩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0장에 많은 그 민족들의 시초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민족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엘람은 아수르. 아수르는 예전에 니느웨 할 때, 아시리아 할때 봤었죠? 아르박삿은 따로 살펴보진 않았지만, 룻과 아람이요. 여기서의 아람은 이제 시리아를 의미해요. 이게 다한 형제였어요. 그 중에 엘람이 아마도 첫째 아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엘람이 정착한 요 지역은, 지역에서 이제 엘람 왕국이 발생을 했는데요. 한 2000년 정도 존속을 하면서 인류 역사 초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대 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사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뭐 벌써 없어진 지가 2500년이 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창세기 이때로부터 이때까지만 해도 한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고대 역사에서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엘람왕은 아브라함 시대의 그돌라 오멜, 맞죠? 그돌라 오멜일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이 그돌라 오멜이 가나안 왕들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그 연합 군대를 이끌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해가지고 거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왕들을 잡아가던 길에 소돔에 그때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포로로 잡아갔었죠. 그러다가 롯이 자기 종들 318명이었나요? 데리고 가서 급습을 해서 이 아돌라 오멜을 죽이고 조카를 데려오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4장의 그돌라 오멜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요 엘람의 요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왕이었는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주전 20세기 정도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주전 2005년, 2010년 그때에서 주전 1900몇 년으로 이렇게 넘어오던 그때였는데 그때는 엘람 왕조가 상당히 불안정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왕조가 여러 개가 막 난립하던 시절이었고요. 반면에 요 옆에 우르 제3제국, 아브라함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던 그 시절이라 이 우르 제3제국이 아주 강성했던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요게 망하고 바빌로니아 제국이 생겼고 요 바빌로니아와 비슷하게 그 아시리아 제국들이 있었던 강력한 요 왕국들이 있던 때라 그돌라 오멜이 여기에서 여러 왕국들의 왕들을 이끌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반대쪽에 가나안까지 왔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돌라 오멜이 사실 여기보다는 이게 민족이라는 게 엘람 왕국의 본거지가 여기라는 거지 엘람인들이 여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군데군데 막 살았는데 요 시리아 북쪽에 있던 엘람계 왕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타이트, 헷족속도 원래 헷족속도 아나톨리아 반도의 그 세력을 이루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도 있었고요. 뭐죠? 저기 예루살렘에도 살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작은 규모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엘람의 중심 권력은 여기 지금 아완이라는데 수사가 이제 나중에 수산이라고도 하는 그 궁전이 있는 그곳이고요. 저 아래에 안샨, 이렇게 이런 여러 중심 도시들을 기반으로 권력이 왔다 갔다는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고대 보면 뭐 신라가 패권 잡으면 경주가 수도였다가 그게 개성으로 왔다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때 이제 이 중근동에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2000년 동안 세력이 있었으니까 이런 나라들과 한때는 맞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왕년에.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빌론이 급격히 부상을 하면서 이 남부에 있던 안샨 지역은 메대 제국, 키악사레스가 점령을 하면서 메대 제국으로 편입이 되고, 요 북쪽에 아완과 수사 지역은 느부갓네살이 요쪽을 점령을 함으로써 바벨론 제국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었어요. 사실 쪼개졌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엘람 사람들의 통합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한민족 그러면 뭐 저기 한때는 만주까지도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분리가 되듯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던 찰나에 주전 550년경에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가 통합을 했고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특히 페르시아는 요 안샨 제국에서 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요 메데 제국이 통합이 페르시아와 통합이 된 이후에 아, 여기? 요 땅? 여기 원래 우리 거였는데 찾아와야 되는 우리 옛날 땅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밀히 이제 엘람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은 민족적으로 좀 다르기는 해요. 네, 페르시아인들은 원래 요 조금 위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이제 보통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야 대의 명분을 뭐 그런 데 삼았어요. 저기 엘람 원래 우리랑 같은 땅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와야 돼. 그래서 고레스도 처음부터 이 엘람을 내놓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바빌론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메대를 정복한 직후에 이제 고레스는 다만 이제 바쁘니까 다른 지역 문제, 저 왼쪽에 리비아 문제, 여기 박트리아 쪽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엘람에 바로 관심을 갖지는 못했어요. 요 시즌,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된 550년부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 540년, 한 10년간 나부니두스가 바빌론의 왕이었는데 아, 이거 여차하면 이제 여기 통째로 뺏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벨사살은 여기 바빌론에 두고 나보니두스가 요 수산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여기를 어떻게 하면 바빌론을 완전히 복속을 시킬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람의 기존 엘람도 신전이 많이 있었어요. 엘람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파괴하고 여기에다가 죄다 마르둑을 비롯한 그 바빌론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이 딱 이때 수산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8장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그 8장의 대언을 본 위치가 바로 수산궁이었습니다. 여기였어요. 바빌론에 있다가 어떠한 일이었던지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니엘서 8장의 환상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기절을 했다가 2주 만인가요? 다시 깨어나서 왕의 일을 했다. 왕의 일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때 이런 상황들이었을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엘람을 두고 이제 두 강대국이 맞붙기 직전에 그 어수선한 때에 다니엘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바로 두 번째 왕국이 바로 딴 나라도 아니고 바로 옆에 바로 이 메데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몇년 후에 이제 주전 540년이 되자 고레스가 다른 지역을 다 처리하고 나서 엘람 정복을 추진하면서 바빌론과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작바타나에서 바로 멀지 않아요. 여기가 다 산악지대라서 좀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뭐 워낙 메대인들은 여기 이제 얘네 이 메대인들은 산악민족이었어요. 여기 금방 와가지고 점령을 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대응을 못하고 뺏겼습니다. 엘람 사람들 역시 바빌론보다는 페르시아를 좀 지지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스는 뭐큰 전투 없이 엘람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여기 있던 나보니두스는 뭐 이 능력이 없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능력이 없었는지 정확히 뭐죠? 워낙 고레스가 전략적으로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 뺏기고 다시 벨사살이 있는 바빌론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주전 540년이고, 이듬해 주전 539년 9월쯤이 되어서 이제 바빌론과 메대가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겨울이 지나서 이제 이듬해에 고레스가 메대인들을 주력으로 편성한 군대를 악바타나, 여기가 수도예요. 여기에서, 아이고, 너무 빨리 넘어갔다. 아무튼, 쭉쭉쭉쭉 해서 바빌론 코앞까지 내려왔습니다. 바빌론은 이제 오랫동안 실전 경험이 없었어요. 실전 전투. 근데 이제 메대 페르시아는 그 저쪽에 메대, 그 리디아부터 박트리아 이런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실전 경험이 풍부하게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전 539년 10월 초에 정확하게 날짜가 있는데 이건 학자마다 날짜가 며칠씩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도 주전 539년 10월 초다. 이 정도는 거의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메대 장군의 고브리아스. 고브리아스가 그리스식 이름이고 이때 이제 그 뭐죠? 페르시아 이름이 정확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바루라는 이름의 장군이 바벨론 성벽 앞에 이렇게 도달을 했어요. 요 지도 요거 비슷한 지도 제가 작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 바벨론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복원을 한 지도입니다. 실제 크기와 이런 것들을 해서 당시 바빌론은 가로 2.3km, 세로 1.5km의 거대한 도시였어요.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어요. 참고로 요때 요요 당시 주전 539년, 그러니까 요때 예루살렘은 한 요만했습니다. 요만했던 게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바빌론이 이만했던 건 정말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고, 이 도시 중앙에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한 신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 살짝 부쪽, 여기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궁이 여기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궁 바로 옆에 여기 이시타르 문이라고 바빌론을 둘러싼 여러 개, 최소한 8개 이상의 그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문, 메인 게이트가 바로 이시타르 문이라고 여기가 이렇게 있었고요. 메대 군들은 북쪽에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 거하는, 네, 여기 느부갓네살, 이 도시 자체를 느부갓네살이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두지휘해서 건설했던 그런 도시였는데요. 느부갓네살 왕궁을 이 발굴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간 복원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왕궁 자체가 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 보면 커다란 어떤 뭐죠? 그 접견실 같은데 그런 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뭔가 왕궁 같죠? 여기가 이제 왕이 거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은 아 이게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복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벽까지도 발굴은 됐는데, 요게 1900년도 초에 당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독일하고 1차 대전 직전에 친해졌을 때 독일인들이 가서 발굴을 하는 바람에 현재 요 이시타르 문, 요거는 느부갓네살 궁이죠. 요 벽들은 지금 독일 쪽 박물관에 있어요. 보통 아수르, 니누에 이런 데는 다 영국에 가 있거든요. 근데 요것만 딱그 당시에 독일하고 요때가 사이가 좋아서 지금 다 독일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광장에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게 되고 여기 왕의 허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들어가는 위치고요. 그러면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크기도와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그려놓은 거고요. 여기 이시타르 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시타르 문이고 방금 봤던 그저 뭐야 느부갓네살 왕궁이 바로 여기 옆에 부분이고 요 왕궁 바로 옆에 여기 막 나무들 있죠. 요게 뭘까요? 요게 궁중정원이에요. 다 붙어 있었습니다. 예. 아, 그 궁중정원이요? 네네. 예, 별도로 왕궁 바로 뒤쪽에 그 아마 뒷문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한 20m가 채안 되더라고요. 여기 궁중정원이 있는데 궁중정원에 가면 이렇게 조금 높게 이렇게 돼 있어서 나무들도 막 심어 있고 그 물도 되게 관개사 이 물을 어떻게 퍼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바빌론의 가장 큰 기술력 중에 하나가 물을 위쪽으로 퍼올리는 거기서 사람이 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이는 게 지구라트고요. 지구라트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이시타르 문으로 주 문이었어요. 이스타르 문을 가까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사자상, 요 푸른빛을 내는 요게, 벽돌을 구울 때 1000도 이상 이렇게 해야 푸른빛이 나는 거라 요게 아주 이 바빌론의 상징과 같고, 이게 이제 다만 한 2000년 넘어가다 보니까 이 파란색은 다 사라져서 현재 그 독일에 가면 요거를 현대 기술로 재현을 해서 벽돌을 만들어 놨고요. 실제로 사담 후세인이 바빌론, 그럼 이제 내가 그 바빌론의 영광을 어떻게 좀 해봐야지 해서 이 위치에다가 궁을 똑같이 건설해 놓고 얼마 안 있어서 미군에 의해서 이제 쫓겨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시타르 문은 거대했다고 해요. 실제로 여기를 통과했던 그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웅장함에 압도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시타르 문이 이제 요 위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둘러싼 여러 가지 문들이 있었는데, 보통 엘릴의 문이 있고, 엘릴은 이제 그 바빌론에서 아주 유명한 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왕의 문이 있고, 뭐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이 엘릴의 문을 한번 먼저 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해자로 되어 있고, 성벽. 이 위쪽이 이제 바깥이고, 이 안쪽이 바빌론입니다. 이 성벽은 지금 안에 도시가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었고, 그 다음에 성벽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쪽이 조금 낮고, 안쪽이 조금 높은 구조로 되어 있고, 이 각각의 성벽은 그 헤로도토스가 여기를 직접 방문한 건 아니고, 그 들은 말들을 적은 건데, 안쪽 성벽에 보면은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이렇게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벽 위에 폭이 컸다. 정확히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마리의 전차는 보통 왕이나 큰 귀족들이 이끄는 전차가 이제 그 정도 크기거든요. 그거 두 대가 이렇게 뭐죠? 2차선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그러니까 여기 성벽에는, 평상시에는 뭐 장사꾼도 있고, 얘가 완전 시장판이었다라고 하네요. 예, 그런 성벽으로 되어 있었고요. 여기는 해자가 있어서, 요 해자도 유프라테스 강 물이 그대로 끌고 왔고, 이 다리는 크게 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만 몇 명 지나갈 수 있도록, 여기는 항상 고대에는 전쟁을 감안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다리를 크게 짓지 않고 이시타르 문만 거대하게 이렇게 저 놨었습니다. 이 강물도 철저히 관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고, 요건 다 판 거예요. 해자로 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조금 보시면은 바빌론 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렇게 외벽까지 짓고, 외벽에도 해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강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요 나머지 빳빳하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바빌론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이걸 다 깊이 3m로 다 파가지고요. 폭이 한 10m 되는 해자를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해자 바로 안쪽에 엄청난 성벽을 이중으로 둘러놓고, 바빌론을 침공한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오른쪽 벽에 더 외벽도 하나 외성도 해서 여기도 사람들이 살았다고는 많이 살았다고는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강 자체가 이제 천연 장벽이 되어서 강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여기 뭐 여기로 어떻게 들어오다가는 뭐 여기서 다 화살 맞고 그렇게 됐겠죠. 요거를 구축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네요. 메대군도 처음에는 어떻게 여기를 함락할 방법을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이 당시의 어떤 상황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방어 설비가 되어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 바빌론이 엄청나게 큰 도시여서 먹을 것도 엄청난 양의 식량도 그냥 이렇게 해놔서 버티기만 하면 몇 년을, 보통 이제 이 당시에는 공성기구가 없었어요.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탕 쏴서 뭐 돌 던지고 거기에 불 붙이고 막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 시절엔 그런 거 없던 시절이라 공성전을 하면 그냥 1년, 2년, 10년 눌러 앉아서 네가 말라 죽냐, 내가 말라 죽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예루살렘을 1년 반 동안 그 작은 도시, 예루살렘이 한 요만하거든요? 요 작은 도시 포위한다고 1년 반을 했었고, 그 바다로 떨어져 있던 두로 있잖아요. 그 두로란 도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10년 정도 포위를 했지만 결국 말라 죽이지 못하고 대충 강화하고 떠난 도시였어요. 하물며 바빌론은 여기 식량 쌓아놓으면 이제 대책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고레스가 누굽니까? 고레스가 이거를 빠르게 해결을 했어요. 벨사살은 다니엘서 5장에 있는 이야기처럼 영주 1,000명을 초대해서, 아니 지금 메대군이 여기 얼마나 많은지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튼 둘러싸가지고 이 바깥은 다 초토화가 되고, 아까 그 오피스, 그 다음에 어디죠? 사프로 이런 도시는 다 함락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영주 1,000명을 초대해서 성 안에서 성대한 연회를 벌였습니다. 바빌론의 방어력을 믿고 식량도 풍족하니 걱정 마라라고 이제 안심시켜 주려는 의도였겠죠. 고레스는 이것을 빠르게 점령을 했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헤로도토스가 주장한 그거, 그 부분이 고레스가 이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말려서 바빌론을 점령했다. 요게 이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고고학적으로도 찾아보려고는 하는데, 100% 완벽한 그 증거는 찾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이제 바빌론이 갑작스럽게 함락됐잖아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바로 직전까지도, 벨사살 왕이 전혀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함락된 그런 기록과도 가장 부합되는 그 가설이 유프라테스 강을 말려서 요 강 바닥으로 들어왔다. 요 부분입니다. 다른 가설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벨사살 왕이 통치를 너무 못해가지고 나보니두스는 뭐 딴 데 나가가지고 놀고 있고 그래서 이 바빌론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성문을 열어주는 게 의외로 오래 걸립니다. 성문을 열고 매대군 들어오고 점령하는 게 하룻밤 만에 왕이 잡혀 죽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고레스가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말렸다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고레스가 군대를 둘로 나눠서 일부 군대를 위로 돌렸어요. 여기가 상류예요. 여기가 아래쪽이 페르시아만 하류고 상류에 또랑을 팠는데 180개의 또랑을 파버렸어요. 이 바깥쪽으로 또랑을 쫙 파가지고 이 유프라테스강 본류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돌, 그 뭐죠? 가죽 같은 걸 쌓아놔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막아놓고 그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일단 또랑만 파놨어요. 그리고 또랑이 완성이 되자 한 보름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180개 또랑이 한번 그걸 뚫으면 이 유프라테스 강 본류가 전체가 휠 수 있는 양을 계산을 해서 해놓고 완성이 된 뒤에 어느 날 달도 뜨지 않은 아주 어두운 깜깜한 밤의 시점에 고레스가 그 뚝문을 열어서 유프라테스 강으로 가는 물을 없애버리고 이제 그 옆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시간 만에 유프라테스 강 자체 수위가 급격히 낮아져서 몇 시간 만에 요 들어가는 요 물의 그 높이가 사람 허리 1m 안 되게 떨어졌다고 해요. 여기가 깊은 데는 되게 깊고요. 사람이 판 요 해자도 3m 정도나 됐거든요, 깊이가. 근데 거기가 이제 완전히 가라 바닥으로 예, 허리 정도 해서 그냥 이렇게 철벅철벅 걸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얕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매대군들이 이게 완전히 이제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해자도 유프라테스 강물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다 통째로 말라버렸습니다. 한밤중에. 이때 횃불 썼겠습니까? 그냥 어두운 상태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낮아진 강 바닥을 따라서 바빌론 도성 안으로 군대가 진입을 했고요. 순식간에 왕궁과 도시를 방어하던 군대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제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안심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메대군이 이렇게 들어가고 위에 있던 군대 들어와서 이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궁은 또 근처에 있었고요. 심지어 이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 많은 주민들이 이 일이 벌어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고 메대군이 들어와서 이제 파괴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도 그냥 축제로 시끌시끌 하나보다 저 옆 동네가 약간 이제 광화문에 있으면 홍대가 저기 왜 좀 시끄럽네 요 정도였나 봐요. 한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고 하네요. 바빌론이 만약 고레스의 계획 이러한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쉽게 함락되지 않았을 거라고 헤로도토스가 이렇게 자기 의견을 덧붙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대군이 여기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밖으로 연락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고 벨사살이 너무나도 교만해서 바빌론은 절대 멸망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다니엘서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작전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실행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성조차 그리고 어마어마한 방어설비가 있었던 이 바빌론조차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심혈을 기울여 설계하고 건축하니 바빌론이 결국 그 이중 성벽과 해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구약 성경에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3장과 예레미야서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 모두 이제 바빌론이 한번 파괴가 되면 그 후에 영원히 재건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제 예레미야서 25장은 그 이 70년 얘기가 나오는 예레미야의 70년 그거의 이야기가 딱 여기 나오기도 합니다. 유다가 바빌론에게 끌려가서 70년간 지배를 받지만 그 끝에는 바빌론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주전 539년 약 10월 말경에 고레스에 의해 바빌론이 점령된 이후에 약 200년 정도 알렉산더 대왕이 그 뒤에 200년 정도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바빌론을 잠시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은 이후에 계속 쇠퇴하고 파괴가 일어나다가 그로부터 한 1500년, 1300년 정도가 지나서야 주후 한 10세기에서 13세기,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도 이 바빌론이 사람이 살기는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로부터도 한 1000년 정도가 지나서야 이제 이때 살던 사람들이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이슬람식의 다른 이름을 가진 몇 개의 작은 마을들만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른 니느웨나 뭐 있죠? 그런 트로이 이런 데처럼 완전히 파묻히진 않았나 봐요. 18세기 이후에 이제 유럽인들이 팽창을 하면서 성경적인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빌론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찾았어요. 니느웨는 완전 땅속에 파묻혀 있어가지고 대대적으로 가서 파헤쳐야 그게 가능했었는데 바빌론은 약간 이름은 달라졌는데 대충 그 위치를 가다 보니까 뭐 그 이런 비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땅 위에 이렇게 볼록 나와 있고 사람들의 집에 보면은 어디서 이렇게 벽돌 같은 게 아주 오래된 벽돌 같은 게 있어서 이거 어디서 났냐고 했더니 저쪽 동네 가서 주워왔어요. 주워와가지고선 우리 집 담벼락에 세워놓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주워왔냐 해가지고 바빌론의 그 유적지를 생각보다 쉽게 독일인들이 찾아내서 발굴을 했습니다. 이 그림이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건데요. 현대 지도로 제가 딱 이렇게 비슷한 그 사이즈로 해놨어요. 요게 현대의 그 위성 사진이에요. 그런, 이거 보시면은, 요 파란 선이 바빌론 시대 때 그 물에 흘렀던 그 흔적들이 발굴이 돼가지고 찾아놨던 거고요. 현재 유프라테스 강은 요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강이 아니에요. 휘어져 있고, 바빌론 고대 그 성벽 안에서도 성물이 이렇게 옆으로 약간 휘어져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벽에도 해자가 아직도 물에 차 있는 데가 여기가 저수지처럼 웅덩이가 이렇게 웅덩이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웅덩이가 이렇게 군데군데군데 일렬로 쭉 모여 있고 여기 아주 커다란 웅덩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쉽게 발견을 했고 유프라테스 강이 워낙 그 낮다 보니까 물 줄기가 여러 번 변하면서 현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바빌론은 다시 재건되진 않겠지만 이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바빌론이 실존하는 도시라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이 위치에 도시가 다시 세워지진 않을 거예요. 다른 데에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붙거나 아니면 또는 여러 가지 로마 카톨릭 이런 데에 바빌론이나 이름이 붙여지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붙여지게 되는데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